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신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요즘에는 성경 말씀조차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옳은 판단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거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처럼요.
네,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간식을 뭘 먹을지부터 누구와 결혼을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까지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계속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것이 진짜 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각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문제는 서로 자기가 맞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욕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나 심지어 둘 다 틀린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고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하면서 혼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놔두라는 건가요?
성경에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혼란스럽죠. 분별, 판단, 그리고 정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 판단, 정죄라는 말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별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판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정죄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결국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말 아닌가요? 물론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어야 하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분별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죠. 분별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4장 23절, 말라기 3장 17절 18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 잘못을 구분하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죠.
분별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죄악을 구분하는 능력인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은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 판단이라는 것은 뭘까요? 분별과 판단 둘 다 무언가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분별은 올바른 결정이고 또 판단과 정죄는 잘못된 결정일까요?
성경의 판단, 비판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맥락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지 말라 또는 판단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자기에게 더 큰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보다 자기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해석하게 되면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비판이 앞에서 말했던 분별과는 다른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비판과 판단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잡혀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잡혔으니 잘못한 것이 확실하겠죠?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여자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있는 걸까요?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까요?
털꾼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분별과 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정죄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관처럼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판결을 내리려는 그런 자세를 말하죠.
아, 그렇네요.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어졌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최종 선고를 하려던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정죄할 수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심판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처벌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겠죠?
네, 맞네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당장 처벌하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죄한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선고를 내리고 처벌한다는 의미네요.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정확히 이해되네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자신은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이 오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정죄 또는 심판으로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분별, 판단, 정죄라는 단어를 혼동하면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음식이 거룩하고 부정한가, 어떤 날이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날인가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서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헤아리시고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권한도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말을 전하는 시대는 극심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을 당하기도 했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맞네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말이었네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작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함부로 그 모습에 대해 정죄하거나 심판을 내리지 말고 각자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자들 간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각자의 강조점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나무나 꽃, 동물들도 수많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네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타협하면 이단이나 거짓교리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나 시간, 그리고 부르는 찬송의 종류를 한 가지로 제한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럼 이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분별이나 정죄와 또 다른 의미의 판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별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고 정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듯이 최종 선고를 내리려는 자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때로는 정죄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분별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해서 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별, 정죄와 구분되는 판단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또는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님이요 예루살림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님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맞아요. 십계명 같은 것은 사실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것은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로마 교회 신자들이 서로 다퉜던 예배 장소, 날짜, 시간 문제 같은 것들이죠.
그렇네요. 의견이 안 맞아도 결국 누군가는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서로 자기가 올바르게 이 문제를 분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반대편 주장에 대해서 확신하듯이 말하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맞다고 확신할 때 사람들은 맹세를 하곤 하죠.
아,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맹세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분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의견을 따를지 결정을 하긴 해야만 하죠. 그것을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네요. 판단을 잘해서 분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판단을 잘못해서 정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 동기나 의도를 전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맹세하듯 확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주장할 것이 있을 때 옳다 또는 아니다라고 각자가 판단하라고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기도 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바울이 배신했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그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정죄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분별, 판단, 그리고 정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저는 어떤 성경 말씀에는 신자들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다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정죄하는 것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또 분별하고 또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판단은 하되 정죄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남조선에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자라서 크게 될 나무인지 그렇지 않을 나무인지 떡잎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매님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말이라 너무도 익숙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 속담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꼭 맞는 말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상에선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영향을 받아 은연중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증거들이 가득하죠.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예수님 제자들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관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운명에 대한 말도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나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와 회복과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인간 저자는 마가인데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마가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가는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과 삶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성경인데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 열두 제자를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만큼의 장소라면 꽤 넓은 공간이었겠네요. 또 사람들이 모였으니 식사 등으로 섬기는 수고도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곳에서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소를 제공한 가정이 바로 마가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의 집은 언제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이었고 물질과 자원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까지 걸어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곳도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신실한 가정의 영향을 듬뿍 받고 자랐겠네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내쫓김 당하고 맞는 일이 태반이다 보니 마가는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는 세우는 일을 하다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도망친 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 바울과 바나마가 다 많이 당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했고 바나바는 데려가야 한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모두 신앙적이고 사역적인 이유를 가지고 옳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받아주고 세워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마가는 바나바 곁에서 그 옛날 바울처럼 잘 훈련되어 다시 세워집니다. 마가는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적 유산의 좋은 인도자까지 마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네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는 게 인상적입니다. 마가처럼 베드로도 배반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위험한 상황이 되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도망치고 실패한 자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군요.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네요.
맞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곁에서 마가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게 해 훌륭한 동역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네. 한때 도망자요 실패자였던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했을 때 감격스러워 눈물을 머금으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면서 가장 짧은 복음서로 베드로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진 복음서입니다.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행동부터 하는 사람인 걸로 기억하는데 마가복음도 그런 베드로의 영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굉장히 역동적이어서 이야기 전개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치 전력질주로 달리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실패자, 도망자, 인내하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은 만지셨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듣게 되고 알게 되어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일으키고 도망친 자를 다시 세우는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첫 시작을 자신을 바꾸어 놓고 온 인류를 바꾸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됩니다. 변화된 마가의 외침을 붙들어 우리의 삶과 신앙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놀랍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마가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언급하는 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첫 성경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마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과 약속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사야 선지서로 복음을 들려줍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측 불허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말씀은 이루어질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고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는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몇 구절만 읽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네, 창세기 1장 2절은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새가 알을 품는 듯한 모습으로 수면 위를 맴돌듯 날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으로 남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창조 때부터 역사하신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해석과 적용까지 해주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변화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식은 내 노력과 수고로 쌓을 수 있지만 구원과 믿음과 변화된 삶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사는데 지키는 것보다 뭐 지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네요.
세상에서 불안감을 갖고 약속을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 늘 불안과 염려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신뢰하며 붙드십시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되살려 받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마가가 구원자인 예수님보다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받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앞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만을 고대하고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가 오기 전 먼저 보낸받은 자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을 위해 이름도 빚도 없이 일하는 자,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헌신을 알고 이름을 기억하고 눈물을 보며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한 조연의 삶, 하나님은 주연처럼 여기십니다.
아멘. 사람의 평가와 인정은 아침 안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에 힘쓰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하자마자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떠나 있었다고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의 선포는 매우 생소했습니다. 회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엄숙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성대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뭘 회개하란 말인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였다는 거네요. 우리의 삶과 예배와 신앙을 엄중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이 준비되고 곧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세상이 변화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이 변화받으려면 먼저 교회가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이군요. 세상 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갖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더욱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이 그것을 위해 보냄 받았듯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 세상에 보냄 받았죠. 지금의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통곡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그 시대는 주께 돌아오지 않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외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아부하며 빌붙은 사두개인을 통해서도, 민족의 해방을 위해 무장봉기했던 열심당원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앞에 서기 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어린아이 시절 광야로 보내져 약 30년 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세상 앞에 서기 전 그의 삶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상에 보냈을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부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말씀이 북초전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마가복음은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가진 성경입니다. 2000년 전 변화된 사람 마가에 의해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주후 64년경 로마의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화재로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로마 전역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긴 했지만 로마는 불길처럼 번져가는 소문을 대처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처참한 역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지요.
지하 동굴로 숨거나 더러는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때 읽혀진 상황을 들으니 가슴 뭉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붙잡았군요.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초전 성도님들 또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북조선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속히 신앙의 자유가 도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 순식간인 인생에서 복음을 붙들며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예수님이 내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주께 돌아온 것 같이 세상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듯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 전통과 규례, 자기만족이 몸에 밴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한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에 불과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기로 회심하려면 할례와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는데도 광야까지 찾아와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고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약 30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엄청난 숫자네요. 내세울 만한 학벌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들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진원 성도님들, 말씀이 임하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려면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입은 약대털옷과 가죽끈은 가난한 사람들의 차림새입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복음 증거를 위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려면 언제나 주님이 먼저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며 그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고 말했죠. 주님을 높인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참 많은데 요한은 끝까지 주님만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소리 인생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이고 언제나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진원 성도님들, 마가는 헌신된 가정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고 바나바와 베드로 같은 인도자들을 통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그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성향처럼 매우 역동적이고 빠른 진행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서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언급하며 예수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는 예수뿐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는 강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받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고 단순한 삶을 살며 언제나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처소와 물질적 섬김으로 헌신했던 가정에 자라났고 실패 속에서도 바나바와 베드로 같은 인도자들을 통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며 마가 자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동적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음을 가르치십시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서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음을 알려주며 박해받는 초대교인들의 소망이 되었음을 가르치십시오. 마가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 예수님과 그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선포함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가르치십시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고 단순한 삶을 살며 언제나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과 교회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